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분석, 그리고 문화 소식들을 더 흥미롭게 전해드립니다. 더 넓은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세계 최강 한국 양궁, 이번 올림픽에서도 역시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양궁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가요. 운이 좋아서 한국이랑 예선에서 안 붙었기 때문에 결승에 오를 수 있었고 한국 양궁 선수들 실력은 역시 압도적이어서 솔직히 우리가 은메달을 딴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다. 이런 인터뷰를 한 것도 유명한데요. 양궁에서만 금메달이 3개 나왔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네. 딴 금메달 전부 양궁에서 나왔고요. 양궁에 총 5개 종목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중에 3개 종목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제 개인전, 남녀 개인전이 네. 지금 2개 종목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빼고 금메달 3개를 다 땄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남자 단체전, 여자 예. 단체전, 혼성 단체전. 이제 올해서부터 혼성 단체전이 생겼는데
네.
그 금메달 하나 그냥 한국에 주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특히 여자 단체전
예.
엄청난 기록을 세웠죠. 9연패입니다. 9연패. 특정 종목에서 네. 연속 우승으로 최다 타이 기록을 세운 건데 연수로 따지면 지금 도쿄올림픽이
네.
1년 늦게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쵸? 연수로는 기록을 갈아치운 거죠. 33년 동안 예, 계속 왕좌를 지켰습니다.
대단합니다.
남자 단체전도 2연패를 네.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개인전 두 개를 다 가져오면은 다섯 종목 전체 싹쓸이 그것도 리우올림픽 때 이어서 두 번째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네.
1972년에 최초로 올림픽에서 양궁이 채택이 돼서 금메달 사냥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양궁은 그렇게 금메달이 많지 않았어요.
네.
총 40개 금메달이 있었는데 그중에 23개를 한국이 땄습니다.
참
엄청난 기록이죠.
그러게요. 예. 뭐 엄청나다고 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네티즌이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화를 들고 오면 경기고 뭐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금메달을 주세요. 이런 글을 썼다고 해서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막강한 한국 양궁 사실 시작은 좀 미약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올림픽 양궁 하면은 예. 아예 그 좀 유머 백과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4년마다 한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 세계가 결탁해서 룰을 바꾸지만 언제나 금메달은 한국에 바치는 종목. 이렇게 네. 설명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뭐 아이돌 가수들이
네.
아육대라고 하는 그 예능 예. 프로그램에 나와서 화살을 쏘는데도 10점을 맞춰요. 이건 정말 뭐 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듯이 한국이란 DNA의 양궁에 대한 뭐 활쏘기 DNA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주몽의 후예고 네. 뭐 동이족이라서 활을 쏘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전설 속의 예. 얘기고요. 1959년에 고 석봉근 대한양궁협회 고문이
예.
수도여고 체육교사였어요. 근데 이때 뭐 어떤 그 운동 종목을
예.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좀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까 하다가 청계천에서
네.
줄 없는 중고 활이 있었대요. 저게 뭐지? 신기한데?
네.
이러면서 그 활을 구입해가지고 끈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보고 예. 이러면서 이제 양궁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촉박하기 시작했죠?
그러네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네. 한국 양궁은 뭐 당시에 뭐 레슬링이라든가 뭐 유도라든가 예.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잘 나갔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에 비하면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목도 받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대표팀에 그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예. 대표팀에 들어가느냐? 78년도에 방콕 아시아 게임 준비를 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양궁 종목의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기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예, 그냥 한번 가봐.
그렇죠. 그냥 한번 가봐.
예.
그런데 거기서 스타가 탄생하면서
야.
그다음부터 양궁이 효자 종목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전설의 한국 양궁 여왕 김진호 선수였다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김진호 선수는요.
예.
아마 그런 거 많이들 해보잖아요. 가상의 대결을 막 한다고
예,
했을
예,
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여자 양궁 선수 중에 누가 전성기 때 실력으로 1등을 할까? 그럴 때 김진호가 1등을 할 거다. 늘 그렇게 얘기할 만큼
네.
엄청난 천재 선수였어요. 실제로 그렇군요. 이분이 언제부터 예. 활을 잡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잡았나요?
아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어느 정도 커서네요.
예. 네. 그 어느 정도 커서였을 뿐만 아니라 네. 학교의 양궁부가 그 어떻게 보면 약간 동아리 같은
그렇죠.
양궁부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선수급 양궁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력이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이제 코치도 별로 없었는데 제 실력이 너무 특출하게 혼자 좋으니까 네. 본인이 자기 실력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본인이 나가요. 학교가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예.
그랬는데 그때 손가락이 부러진 상황이었거든요. 네. 너무 연습을 많이 예. 해서. 근데 1위를 했어요.
세상에.
그리고 방콕 아시안게임 대표가 와,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예. 그리고 그 방콕 아시안게임에 들어가서 네. 거기서 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그 79년에는요. 베를린 세계선수권이 개최가 됐는데 예. 거기서 5관왕을 했어요. 5관왕.
와, 대박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네. 거리별로 금메달을 다 줬거든요. 30m, 50m, 예. 뭐 80m, 100m 이러면서 다 땄어요.
세상에.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한국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럴 만하네요.
양국이 예. 진짜 이제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딸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모스크바 올림픽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때 모스크바 올림픽이 아시다시피 이제 동서 냉전 때문에
네.
이제 보이콧 하게 됐잖아요.
예, 그랬었죠.
그래서 김진호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최고의 전성기 때 최고의 기량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칩니다.
너무 아쉬웠지만 예. 그래도 김진호 선수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1983년에 예. 세계선수권대회가 또 있었는데 거기서 또다시 5관왕을 합니다. 그런데 84년도가 예. LA올림픽이잖아요.
네.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또 놀랄만한 기록을 세워요. 이때 부담이 너무 심했어요. 반드시 너는 올림픽을 예. 따올 수 있다. 이런 그 심리적인 압박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0점을 두 번이나 썼어요.
너무 긴장했나 봐요.
프로 선수가 0점을 예, 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동메달.
그래도 동메달. 그러니까
남들보다 화살 두 네. 개를 덜 쏘고 동메달을 땄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실력인지 가늠이 되시죠?
그리고 그 당시에 예. 이제 금메달을 차지했던 스타가 서향순이라고 하는 정말 그때 그 아직 20살이 안 된 그런 소녀였는데 이 서향순에게 그러면 그 기술들을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당연히 우리 김진호 선수였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예. 올림픽 금메달을 못 땄지만 근데 서향순을 사실 금메달을 딸 수 있게 이끌어준 네. 그런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하튼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김진호라는 스타가 탄생하면서 한국 양궁의 전설이 시작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이후에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세계 양궁의 최강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자, 일단 네. 70년대 초반서부터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생겨난 일종의 동호회 성격의 부서에서 예. 양궁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벌이나 인맥으로부터 자유로웠죠. 사실은 뭐 대학 중심이다 이랬으면 그렇죠. 학벌 같은 게 굉장히 심각했을 텐데 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83년에 그 김진호 선수가 세계선수권에서 5관왕을 할 때 그때 궁도협회라고 하는 그 큰 네. 협회에서 양궁협회가 분리돼 나옵니다. 분리돼 나오면서 신생협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여러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득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행사하고 뭐 어쩌고 이러기 시작하면
하긴
그러면 거기에 부정이나 비리가 예. 있기 마련인데 양궁은 비교적 탄생서부터 그러지 않은 그런 조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양궁이라는 그 종목의 특성이 관역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걸 어떻게 속입니까?
네.
그냥 박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판정 시비가 거의 없는 종목이에요.
네, 아주 깔끔한 종목이네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비교적 그 굉장히 그 판정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네. 없겠지만 이 양궁은 비디오 판독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겠네요.
관역을
진짜.
보면 다 네. 나와요. 그래서 스포츠 외교가 약한 우리나라에서도
네.
메달을 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있었네요.
이렇게 네. 84년도의 가능성을 보고서 이제 본격적인 지원이 이제 네. 쏟아지게 됐는데 그만큼 그 정부의 어떤 특별한 관심도
예.
일찍부터 쏟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한국 양궁에는 유일하게 사교육이 없어요.
어.
왜냐하면
예.
양궁에서는 이제 활이 제일 비싸거든요.
네.
근데 양궁 옆에서 활을 다 대줘요.
오. 그럼 활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스포츠들 예. 보세요. 예를 들어 아이스하키 이런 것들은 아이스하키 장비를 다 사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한국 양궁 같은 경우는 협회가 워낙 그런 부분이 네. 잘 돼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네. 가르치는데 다 그 운동 부서에서 예. 활들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정말 실력을 그때부터 보이면은 상비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줘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예. 후원사가 다 이제 장비들도 대줍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실력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어쩌면 좀 비인기 종목이라서 좀 더 건강할 수 있었다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 사실은 양궁은 축구나 야구 같이 네. 인기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뭐 그 떼돈을 벌 수 있는 벼락 스타가 되는 그런 네.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이 양궁에 입문하게 되면
네.
치열하게 경쟁으로 자기를 갖다 갈고 닦아야 돼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와 싸우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아주 고독한 스포츠이기도 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절실하고 또 집중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게
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되는 그런 그 선발전을 통해서
예.
계속 이제 낙오되는 사람들을 떨어뜨리는 그런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네.
정상을 지키지 못하면 지금 인기도 잃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서로 비리를 뭐 만들어내거나
네.
이러질 않는 거예요. 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혀를 내두를 만한
네.
그런 연습량이 더해지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좋은 선수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자기 실력을 쌓고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하나 비법이 또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런 개인의 노력들도
네.
체계적인 지원이 없으면 뜻을 펼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실 85년도에 우리가 84년 그 LA올림픽에서 서영순의 금메달과
네.
김진호의 동메달이 있고 난 다음부터
예.
현대차 그룹이 한국 양궁협회를 맡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37년
예.
동안 한결같이
와.
지원을 해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전 세계에서 양궁 단일 종목만 따져보면은 한국이 지원금이 제일 많아요. 그만큼 현대차 그룹이 이제 85년부터 잘 지원을 해줬고
네.
그래서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에서 양궁이 석권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는데
네.
이런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예.
자, 지원도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해준 것 같고 또 뛰어난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이 한국 양궁의 압도적 위상을 일으켰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예.
얼마나 이 철저한가요?
그러니까
예.
이 양궁을 보면 여러 가지
네.
배울 게 많은데 진짜 그 철저하게 심리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 심리 싸움을
예.
이기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네.
되잖아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자신감을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시합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서
예.
그래서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일본 올림픽에서도 참 놀라웠던 게
예.
일본의 지금 경기장이 있는 곳과 거의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연습을 갖다 계속 하게 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진짜 우리
네.
양궁 그 훈련 방법 중에 독특한 게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데서도 훈련을 하게 하고 뭐 비가 오는데도 훈련을 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바람이 이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장혜진 선수가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던데 이번에
예.
양궁의 해설자이기도 했는데요. 영화의 한 대사, 재밌는 대사가 있잖아요. 활이라고 하는 영화로 기억이 되는데 바람은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사가
예,
되게 멋있었잖아요.
예.
근데 양궁 선수로서 말하자면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다.
오, 그걸 계산해서
그러니까
활을 쏴야 되는 거네요.
그만큼 많은
예.
상황 속에서 훈련을 하면서
와.
이런 바람이
네.
내 살갗에 와닿을 때는 어느 정도로 오조준을 해야 되는지를
네.
아는
와,
거예요.
와, 너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예.
조건에서 훈련을 해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그
예.
완벽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상황을 전부 그
네.
기업과 정부와 그리고 코치진들이
네.
완벽하게 만들어내서 그런 훈련을 시켜서 아주 꼼꼼하게.
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선발전에 한 번도 항명이 없어요. 그 항명이 없는 게
네.
점수로 다 나오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늘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딱 시점을 딱 정해놓고
예.
똑같은 그런 원칙에 맞춰서 선발전을 하는데요.
네.
리오올림픽 2관왕에 올렸던 장혜진 씨가 지금 해설자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이 2차 선발전에서 떨어졌어요. 이번 선발전에서.
네.
떨어진 이유는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정직하게 선발을 하는군요.
그리고 2020년에 예. 올림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 3개월 전인가 다 뽑아놨잖아요. 근데 1년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다른 종목들은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뽑았어요.
아이고.
그러니 얼마나 운이 나쁜 선수가 또 있습니까?
네.
그때 당시 최고의 컨디션이었는데 지금은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서 다른 선수가 갈 수도 있었는데
네.
그런 철저함이 김재덕 선수 우리가 이번에
예.
올림픽 2관왕이 됐잖아요.
맞아요.
김재덕 선수가 네. 바로 그 작년까지만 해도 어깨 부상이 있었는데 그게 나아지면서 야. 올해 선발이 돼서
네.
두 개의 금메달을 딴
와.
그런 선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네요.
철저하고 예. 꼼꼼한 그런 시스템이 한국 양궁의 힘을 강화시킨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국 양궁이 이렇게 오랜 기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장기 집권하는 비결 좀 정리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네. 건 저는 디테일이
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 양궁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국가대표팀 운영 매뉴얼을 보면요.
예.
분량이 700쪽을 넘습니다.
두꺼운 책이네요.
솔직히 말해서 네. 이 정도로 자세하게 매뉴얼을 갖고 있는 종목 다른 데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선수들이 선수촌에 소집된 첫날
네.
입어야 될 복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체 검사를 위해서 병원 예약 전화번호를 비롯해서 지도자라든가 선수가 숙지해야 될 모든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에는 한마디로 33년 넘게
네.
여러 그 지혜를 다 이렇게 응축시켜 담은 그런 정보집이라고 볼
예.
수가 있는데 선배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무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경기 전략도 철저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만드는데
네.
아마도 과학적인 준비를 가장 먼저 시작한 그런 종목이 예. 아닐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악조건들을 이기고 메달을 따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한국 양궁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있었던 그간의 노력들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김성수 평론가님과 함께 흥미롭고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